에베소서 52번 메시지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의 생활. 이 메시지에서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아내와 남편 관계 안에서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영 안에서 충만케 된 생활의 한 측면. 4장 1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문제입니다. 4장 25절부터 6장 9절에 걸쳐 바울은 합당한 생활의 세밀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세밀한 요구들을 이루려고 한다면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랑과 빛 안에서 살아야 하며 우리의 영 안에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한 방면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영 안에서 충만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영 안에서 충만케 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할 때 내적 충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 안에서 충만케 될 때만이 우리는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1절에 언급된 여러 가지 복종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겉면에서 사도는 먼저 아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처럼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쉽게 선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바울은 자녀들을 부모들보다 먼저, 또한 종들을 상전들보다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부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 의해서 야기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불순종하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합니다. 이는 아내들과 남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당신들이 아내보다 더 순종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당신들을 더 순종합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그들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아내에게 순종한다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하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비록 이것이 교리에 의하면 뒤바뀐 것처럼 보이나 실행에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화목한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순종하지 않은 어떤 남편도 아내를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동정해야 하며 심지어는 순종도 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순종을 낳습니다. 오직 순종으로만 다른 사람 안에 순종이 생기도록 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들이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먼저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 자녀들과 부모들, 종들과 상전들에 관한 권면에서 바울은 강한 편보다는 약한 편을 먼저 돌보고 있습니다. 강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더 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은 5장 22절에 있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권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하거나 보강하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 22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의 남편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의 남편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 대해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비단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을 손상시키려는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약혼 중에는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바울은 남편들을 언급할 때에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와 비교하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비교들은 원수인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며 별거나 심지어는 이혼으로까지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빛과 사랑 안에서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살고 싶다면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22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남편들은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아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은 주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결혼한 자매들이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결혼 생활에 관한 상황은 개탄할 정도이며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오 몸의 구주이신 것처럼 아내들은 반드시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이에 대한 좋은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의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라고 합니다. 남편을 머리로 취함. 또한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들을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23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몸의 구주 되심에 더하여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십니다. 구주는 사랑의 문제인 반면 머리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의 머리로서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범사에 2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역의 사상은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인 것과 같이 아내들의 구주는 아니지만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순종은 어떤 선택이 없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죄 짓는 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에 있어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경외함. 33절에서 바울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을 아내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 즉 머리로서 존경해야 하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이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함.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종의 반대는 지배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의무는 순종이며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아내의 순종에 남편의 사랑을 더한 것은 합당한 결혼 생활을 조성하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도 같아야 합니다. 이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에 대한 요구는 아내에 대한 것보다 한층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준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며 심지어는 아내들을 위해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제 몸같이. 28절은 이르기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두 번씩 말합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이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여겨야 하며 자기 몸처럼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양육함. 계속해서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소중히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양육하고 소중히 함으로써 우리 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양육하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몸을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을 양육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것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양육합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위해 우리가 먹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 속한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의 일부로 여깁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 몸의 필요를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아내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29절에서의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은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나는 요리하는데 능숙한 어떤 남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 요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누림을 위해서 요리했을 뿐이지 아내들의 참된 필요는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양육하는 것은 아내에게 음식을 마련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을 당신이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은 자신의 몸을 양육하는 것 같이 아내를 양육합니다. 소중히 함. 남편들은 또한 자기 아내를 소중히 함으로써 제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키우고 따스한 돌봄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그것을 깊이 있고 다정하게 돌보는 것이며 다정스런 따스함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미새는 날개로 새끼 새들을 품어서 그 몸의 온기로 부드럽게 해줍니다. 어미새의 품 안에서 어린 새들은 부드럽고 포근해집니다. 어미새의 사랑스런 품에서 나오는 온기가 추워하는 어린 새들을 부드럽게 하고 포근하게 합니다. 때때로 아내들은 차가운 새들과도 같습니다. 비록 남편과 다투거나 남편에게 화내지 않는다 해도 차갑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굴복시키기 위해 차가운 것을 무기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남편은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들을 품어서 따스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고 따스하고 부드럽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은혜로 자기 아내를 소중히 하는 형제는 분명히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함을 통해 전달되는 따스함은 남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흡사합니다. 비록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어떤 때는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차가운 새들이 됩니다. 주님께 거역하지는 않으나 차갑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따스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날개를 펴시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분의 품으심에서 나오는 따스함으로 주님은 차가운 새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몸에 대한 주님의 다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 31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므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영됨은 큰 비밀입니다.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들 부모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부모이든 남편의 부모이든 간에 결혼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남편의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 절대로 위배됩니다. 그러한 배열은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원칙은 아내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결혼 후에 자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약혼한 몇몇 젊은 여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 모두 그들의 부모들을 떠날 때만이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바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함. 마지막으로 28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요점이 33절에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그의 아내에 대해 가져야 하는 사랑의 깊이를 지적해 줍니다.